생애의 빛 예배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죠. 우리 예수님께로 가서 참된 쉼과 기쁨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말씀하기를 곧 내게 오너라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르실 찬송은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분유한 세상,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저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사막 같은 세상, 어려운 세상이지만 저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에 참으로 안위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를 더욱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빛을 더욱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의 생애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께 기쁨 얻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는 곳에 당신의 종들이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딸들과 아들 위에 또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핍절치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강한 빛으로 아버지만을 아는 그런 어린 양으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홀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기만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볼 때에 정말 너무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영어로 말하면 awesome, awesome God. 정말 놀랍고 멋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의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면을 지니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그 광대한 우주, 우리가 그 우주에 대해서는 뭐 말하면 정말 한 시간, 몇 시간이 지나도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 태양계와 은하계와 그 수천 수억의 그 별들, 그런 별들과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에스겔 1장과 10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보좌가 그 에스겔이 본 이상 중에 나타나 있는데 보면은 멀리서 구름 같은 게 오는데 폭풍우 같은 구름이 오는데 번쩍거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는 어떻게 해요? 남보석을 깔아놓은 듯이. 우리 한국말 하면 사파이어라 그런 거죠. 파란 보석, 또 녹보석, 무지개가 나오고 거기에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그룹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 바퀴가 사면으로 행하는데 그 바퀴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손과 같은 신의 손과 같은 그런 손의 형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이 무엇입니까? 그 손은 바로 온 천하 만국과 온 제국의 흥망성쇠, 나라들의 일어섬과 나라들의 패함을 다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과 천하 제국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하시기 위해서 반사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모든 면에는 정말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섬세하시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부드럽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참 있습니다. 제가 그 Steps to Christ라는 그 영감의 말씀의 13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셨는가, 어떤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셨는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크신 지혜를 가지고 주의 깊고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않으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광대하고 위대하고 정말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그 순진한 어린이들이 꽃을 꺾어서 예수님께 갖다 바치면은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기뻐하시던 자상하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온유와 동정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면의 하나님의 성품의 그 또 많은 면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면을 지닌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그 형상 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또 시편 147편 2절로 4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는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 수천억이나 되는 별의 어떻게? 숫자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여러분 정말 이 광대한 우주, 우주의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 별들의 숫자대로 불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광대한 우주 속에 보이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같은 지구, 그 지구에서도 보이지도 않는 그 지구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상심을 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광대한 우주를 보다가 마치 망원경으로 보다가 어떻게 해요? 줌인을 빨리 클로즈업해서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 광대한 우주의 별과 그 보이지도 않는 지구의 한 인간의 상처 이게 얼마나 큰 대비입니까? 그렇죠? 마치 망원경에서 현미경으로 쫙 줌인해서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2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아름다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한 갈대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근데 나무도 아니고 갈대인데 또 어떤 갈대예요? 상한 갈대, 성한 갈대가 아니고 상한 갈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지고 심지도 다 메말라서 다 불이 깜빡깜빡 빛을 내지 못하는 그 등잔 등불 얼마나 쓸모가 없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메마른 상태에 있는 인간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여러 가지 면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상처를 싸매시고 완전히 죽어가는 인간을 어떻게 힐링하시고 살리시는지, 우리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그대로 반영하고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힐링 스토리를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로 3절을 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3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교 여행과 여러 가지 그 전도 여행을 하시는 막간에는 어디에 사셨습니까?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열이 막 나고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그 이적의 소문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동정이 많으신 구세주가, 메시아가 계신 것을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흥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시면 정말 발 들여놓은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참 제가 이 성경 말씀과 영감의 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많은 정탐꾼들이, 그 스파이들이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거꾸로 트리고 멸망, 파멸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때도 많은 정탐꾼들이 갈릴리와 유대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정탐꾼들이 왔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많이 와 있고, 교법사들도 와 있고 바리새인들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자, 또 경건한 자, 또 호기심을 가진 자, 또 설마 하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여기에 도가 무엇인가 보면은 영어로 보면 he preaches preaches the word 하고 돼 있어요. word. 자, 이 word가 요한복음 1장 1절 참 유명한 말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해가지고 이 월드는 뭔가 하면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진리. 진리 자체 대신, 말씀 자체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 로고스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분은 참 말씀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이렇게 쭉 나오죠.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을 때 그 베드로의 집에서 도를 말씀하실 때, 이 참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전하실 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다운 참 생명, 말씀, 그 다음에 빛.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 새 생명, 참 빛, 진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쫙 나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그 생명의, 그 진리에 어떻게 돼? 노출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빛을 받았을까요? 다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리셉터. 리셉터. 그것은 뭐라 하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용기.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안테나라고 할 수 있죠. 안테나. 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의 광선에 노출되었지만은 그러나 리셉터를, 영적인 리셉터를, 안테나를 예수님께로 향해서 열고 그 수용체를 열고 그 치료의 광선과 그 진리와 참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인 사람만 예수님과 교감을 나누고 교통하고 예수님의 참 생명과 진리의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에게만 무엇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치료의 광선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리셉터를 늘 주님을 향해서 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길거리를 갈 때에 또 지하철을 탈 때 버스를 타거나 여러분의 차를 운전하면서 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른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리셉터를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늘 주님께 고정시키고 좋지 않은 가마와 좋지 않은 공기를 우리 영혼에 쐬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그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차단하고 우리의 안테나와 영적인 그 리셉터를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의 찬빛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악한 세상에서 순결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치료의 광선이 한없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치료의 광선을 쐬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까? 중풍병자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회복하리라는 자기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버렸어요. 벌써 그에게는 온 몸이 점점 다 쇠약해서 아마 요즘 말로 인하면은 그 뭐라 할까요? 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오래 침상에 있으면은 그 뭐가 생기죠? 욕창이 생기죠? 욕창이 생기고 상처가 다 이 혈액순환이 다 멈추면서 다 굳어지고 마르면서 그 점점 상처가 커지고 이제는 거의 기운과 이 정신도 다 떨어져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의 특별히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병이 들게 된 원인은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이 사람이 방종과 쾌락과 죄악의 길에서 마음대로 주님께 반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질병이 이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내 죄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나를 이르게 한 이 병에서부터 이 죄에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자기 병이 낫는 거는 둘째치고 내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화해하시는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오래전에 이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네가 진 죄값을 받아라. 너는 불치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으니 너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 하는 그런 선고를 오래전에 받고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누구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네? 누가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네 사람의 친구가 데려왔잖아요. 아마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 병이 어떻게 났나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점점점 절망이 없어지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구세주께 나가기만 하면 너는 병을 날 수가 있을 거야. 참 우리는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친구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가 점점점 절망과 낙심과 슬픔의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가 영적으로 죽게 됐든지 정신적으로 피폐돼서 죽게 됐든지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었든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주님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죄를 사해준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저희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죠. 참 이 중풍병자가 참 축복이 축복스럽게도 누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 들 것에다 맸겠죠. 움직이지 못하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와서 보니까 용신을 할 수가 없어. 그 뜻은 무엇이에요? 용신할 수가 없다.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참 이 무리들을 보면서 저는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무리 가운데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아주 그 불쌍한 병자를 데리고 와서 툭툭 치면서 좀 비켜주십시오. 비켜주십시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다 이렇게 하면서 비켜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상인이라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서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이 거의 동정이나 사랑을 나타냈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뚫고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불가능해서 어디로 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무리들이 마치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신자들의 형편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정이나 사랑이나 그들의 아픔을 보고 마음이 동하기를 그쳤어요.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에? 말세의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무정하며 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무정한 게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무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나만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영향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다 나로만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에스겔 9장에 보면 인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뭐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표하라 하고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무엇입니까? 교회이지요.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과 죄악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참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애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성품을 볼 때에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한없이 자기 자신을 보고 우는 자 그런 사람이 이마에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보고 옵니까? 여러분께서 영감의 글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악의 조류를, 이 악의 조류를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음을 보고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죄악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 아파하고 동정하고 그 사람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서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인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똑같은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생애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고 죄를 승리하는 영적인 경험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뭐요? 제사장의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험을 보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된 성품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그 증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복음에는 진짜 능력이 있구나, 복음에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 들어있구나,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정말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산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혹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지, 혹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설교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우당탕탕 들리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천장의 구멍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것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뭐 기와장 하나를 뜯어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집들을 보면은 지붕이 아주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집이 되어 있었냐면은 그 나무로 대들보를 하고 그다음에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흙으로 구운 기와나 그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뜯어내기 쉬운 그런 지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지붕을 뜯어낼 때는 어떤 일이 수반됐을까요? 예? 굉장히 위험스러웠어요. 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집들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가 나고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막 흙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들것이 내려올 만큼 크게 지붕을 뜯었는데 제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가 자기 지붕을 뜯었다고 화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제가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베드로는 아마 그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유 그까지 내 지붕 우리 집 지붕 다 부서져도 정말 그 영혼이 치료만 받는다면 나는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베드로의 심정과 같은 그런 심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어디로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바로 거기 쫙 내려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그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네? 그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뵐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보증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대로 죽어도 아무 소원이 없으리라. 그거였어요. 그냥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으면 그것만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자, 그 간절한 중풍병자의 눈과 예수님의 그 동정어린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얼마나 그게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이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이라는 그런 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벌써 중풍병자가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벌써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죄를 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것을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점점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만드셨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벌써 중풍병자가 집에서부터 나설 때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병자를 다 마음속으로 다 헤아리고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주님이십니까?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음악과 같은 그렇게 듣고 싶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자마자 이 중풍병자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행복한 그 침묵 속에서 마냥 누워서 주님의 얼굴을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보듯이 마냥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정탐꾼들과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참남떼도다. 저가 누구이간데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드디어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들것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가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팔에 새로운 피가 막 혈관을 통해서 돌면서 새로운 살이 솟아나고 갑자기 벌떡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탁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침상을 메고 탁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두려움에 질려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예전에 도무지 본 일이 없노라. 다들 어떻게 놀라가지고 그때는 길도 안 비켜주더니 중풍병자가 나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이렇게 하면서 다 길을 쫙 비켜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이 참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그 지붕을 다 뜯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썼던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또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어쩌면 집 한 채를 다 날려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벌써 역사하셨고 어떻게 해요?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그 예수님에게서 치료하는 광선이 확 나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풍 마비됐던 중풍병자가 다시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에는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할 때 나타냈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그것과 똑같은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똑같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가버나움의 위대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혹시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에 빠져서 또 영적으로 마비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짧은 또 하나 그 아름다운 치유의 기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더라.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에바다라는 이 말,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꽉 꽂혔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에바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참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 고치시지 않고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나가서 고치셨어요. 또 다른 병자를 고치신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자 여기에 보면 그 소경이나 귀머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마을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기록을 읽으면서 왜 그 무리가 다 있는 데서 고치시지 않고 왜 마을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셨을까? 응?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여기서 참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치유하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레슨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레슨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 레슨. 무리가 단체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될 어떤 큰 질병이 또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용히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여러분을 두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권유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아 주님께서 정말 개인적으로 고요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고 이거 아주 시크릿, 퍼스널한 거잖아요. 사적인 경험이잖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레슨을 받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 이 귀머거리를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실 때에 여러분의 상태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그 병자의 모든 상태를 꿰뚫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보실 때 마치 스캔해서 스캔을 쭉 하면 그 사람의 그 뭐야 MRI 뭐 쭉 찍으면 그 사람의 병 상태가 다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스캔해서 쫙 보실 때 우리의 그 헐벗고 누추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그 모든 상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니 예수님께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탄식이 우러나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바다. 에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에바다가 어떤 뜻입니까? 열리라. 네. 열리라. 그래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하니까 그 병이 나서 귀를 듣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 참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저를 본다면 여러분들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귀먹은 그 귀여 영적으로 소경된 그 눈이여 에바다 열리라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뭐를 사고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무엇을 사서 무엇을 사서 눈에 바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게 성령의 안약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참 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서 지혜자의 말씀, 스승의 말씀은 뭐야? 하나님의 이 평행 대구법상으로 히브리의 어법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 왜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을까? 우리를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니까 채찍과 같고, 그 다음에 무엇과 같다? 잘 박힌 뭐와 같다? 못과 같다. 근데 이 잘 박혔다는 뜻의 이 어원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심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심다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앗이 어디에 심어집니까?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예? 어떤 마음에 심어져야 5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까? 예? 옥토에 심어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이 못이 잘 박히면 어떻게 빼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못처럼 깊이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비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리에 완전히 안착해서 다시는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경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몰라. 에? 자기가 어떤 짓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처참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에바다. 어떻게? 열리라. 우리가 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은 진리를 분별하는 길을 가졌다고 여러분들께서 자부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성화하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뭐예요? 귀 먹은 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가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해서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우린 뭐예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곁에는 위대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짧은 구원의 날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앞에 다 나와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죄를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귀여 열려라. 영적으로 영안을 떠서 나를 보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복음의 말을 전하면서 나의 신실한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돼서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귀멀고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벙어리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에바다 하시니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의 가련한 상태, 곤고한 상태 그대로 능력과 위대한 치유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살리며 구원할 수 있는 훌륭한 주의 백성과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